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절부터 13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남기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진 질서를 따라 말씀 사역식을 통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좌정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를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시기를 지배하는 어떤 가치 또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시대를 읽으면 그 일을 잘 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대를 읽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큰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역사 전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어느 한 시기가 우리 시대가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시대를 읽는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고 이를 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이루고 있는 이 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엄청난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한 돌들과 각종 보화로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무너질 건물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꾸미는 일은 헛된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의 모든 이제 기물들, 상징적인 성물들이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뭐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뭐 물두멍이라든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설병상, 금촛대, 향단,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까지 이런 모든 그런 기물들 또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성전에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모든 의식들, 대표적인 게 제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의식들 또 모든 성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이 아닌 온전한 메시아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를 믿고 성전의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앞에 약속된 메시아, 구원의 중보자가 참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또 그들이 살아갔던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때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시기임을 잊지 않고 그분을 기다렸다면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들, 기적들, 병고침의 일들, 또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집에 오신 참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붙들고 그분께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거리에서 외쳤던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고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 그랬죠. 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믿었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나도 백부장이어서 내가 밑에 사람들 시키면 가란 대로 가고 오란 대로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성전을 공들여 짓고 그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던 많은 유대인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메시아 참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못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대를 읽는 일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시대를 읽지 못하면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주어진 삶의 여건들과 자원들을 헛된 일에 쏟아붓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전의 파괴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 그렇다면 성전 파괴와 함께 다가올 지금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받은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무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은 종말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 고통을 겪는 시기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고통일까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고통일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실, 이 유일한 참복음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진실이 없거든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 사람이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사람의 마지막이 좋을 수 있다,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복음을 자칭 그리스도라,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가리고 또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는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에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고통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리는 일이니까요. 또 참 구원이 없으니까 죄가 여전히 힘을 발휘해서 작은 다툼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큰 전쟁이 이르기까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진과 기근도 징조로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담의 범죄 후에 죄로 인해서 원래 창조되었던 자연의 본 모습이 파괴되었잖아요. 저주받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는 사람에게 항상 유익을 주고 사람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자연이 존재했는데, 그런데 이제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겪어야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이 바뀌었죠. 지진과 기근도 그런 연관선에 연장선에 있는 그런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주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죄로 인한 고통, 진리 없는 무지함으로 인한 혼란, 먹을만한 채소만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서 땀을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자연이 여전히 계속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볼 때 정말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이 완전히 끝나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시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게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은 주님 부활 이후에 그 즉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 미혹하는 일, 다툼과 전쟁, 고통스러운 자연 환경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주님의 부활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기까지 그 시기가 이제 종말, 이제 끝이다 라고 불리는데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깁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종말입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종말이고요. 이러한 전반적인 고통의 구조, 자연도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의 죄성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와 혼란이 난무하는 이런 구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종말의 시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참 진정한 종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겠으나 그때까지 연속되는 모든 역사는 종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 어떤 시대다, 여러 가지 판단 근거에 따라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세계관 하나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되는 그런 안목입니다. 그 같은 안목으로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종말의 때입니다. 거짓 복음이 환영받고 참 복음이 무시당하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잘못하는 일이 많아서 비난받을 만한 믿지 않는 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무시하고 비난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꼭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일반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많은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교회를 비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려는 것이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자답게 산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쉽게 호감을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사람의 죄가 점점 이 자연의 재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산고의 고통과 같다. 재난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고요. 산고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탄생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이 시기를 깨닫는 자는 견디며 인내하며 진정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참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은 계속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종말에 대한 계속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좀 더 기를 수 있다 믿고 여러분 주의하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 종말의 시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종말의 때의 기본적인 성격 혹은 성향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은 사람을 가리지 않죠. 그 자연의 자연이 준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한 미혹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은 이 종말의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 가지로 사실 포장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어떤 뭐 쾌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인간의 본성을 높이는, 자긍심을 높이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부터 높이는 그런 어떤 주제들을 자극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을 모은 것, 그것이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 그냥 어울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의 시기를 발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과학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국가의 개념도 예전처럼 막 이제 매 지역마다 뭐 전쟁이 있고, 서로의 뭐 지역을 뺏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시기다, 평화의 시기다, 만능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전쟁의 시기입니다. 다툼의 시기이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강조되는 그런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더 좁혀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알리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정말 심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회당에서 열리는 그런 유대인의 법정에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예언처럼, 예고처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통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를 들으셨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사도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겪었던, 사도바울을 포함해서 겪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뭐 아주 정확하게 문헌이 남아있거나 그러지 않고 구전으로 전달되거나 하긴 합니다만, 물론 일본도 역사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런 종교법정, 공회, 회당 혹은 세상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왕들 앞에 서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10절 이하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잡혀가고 법정에 서고 세상 권력자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앞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비단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역사에 반복되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고 온 우주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 일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서 그들의 방식, 그들의 논리대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 종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어려운 시기가 바로 종말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시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도 종말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한, 그분의 복음을 자랑하는 한, 내가 그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 그것을 믿고 강조하는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낯설고 거리가 멀죠. 성경에서나 보았던 그런 이야기, 아니면 한 100여 년 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선교가 되어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역사책에서 봤을 때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정이었을 때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위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역사책을 보잖아요. 참 그럴듯한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기와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은가.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바퀴는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붙잡아서 고소하는 혹은 세상 법정에 회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진 시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싸움의 기본적인 성격을 아셔야 돼요. 이 싸움은 물론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선교 초기의 역사에 있는 대로 이 싸움이 정말 역사 가운데 표면화되어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세상 권세로 인한 밖의 핍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시작에, 그 저변에, 그 기본에 있는 기본적인 싸움의 성격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주장하느냐, 계속해서 계속해 주장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의 그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철저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령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의 성격을 사실 주님이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맞으셨잖아요. 시험의 성격이지만 사실은 또 싸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싸움,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예시적인 싸움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배고픈 예수님께 먹을 것을 만들어서 너의 능력으로 먹어라. 또 세상 모든 그런 만물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너의 것을 만들어라. 그런 거였잖아요. 육신의 생명에 대한 것. 뛰어내려봐라. 너의 능력을 살아보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하신 일은 이런 정도의 차원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을 꺾는 일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은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길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한 내용은 뭐였냐면 육신의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탈피해보아라, 벗어나보아라 유혹했거든요. 그런 성격이에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지위, 또 그분이 하실 일, 이런 것들을 가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취하도록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었고 싸움의 성격이었어요. 그런 싸움을 기본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주님께서 자신의 지위로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인격을 활용하여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그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와 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요, 그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싸워가지 못하도록,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거보다 먹고 마시는 일, 물질을 누리는 일,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유혹한단 말이죠.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늘 겁줍니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전면화가 되면 이제 세상 법정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싸움을 아예 못하도록 육적으로도 핍박을 하고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묘하게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조심하라는 표현은요, 마치 군사가, 파수꾼이 망대에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육적인 고통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공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주의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전리품을 끊임없이 얻고자 하는 그 주의함,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앞에서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미혹의 시대요, 또 전쟁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연관해 보면 그 싸움의 성격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성격도 우리에게 깊이 있게 다가오죠. 결국 근본적인 전쟁은 무엇인가? 모든 전쟁의 이유가 있죠. 뭐 때로는 석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땅을 얻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종교 전쟁도 있고요. 많은 이유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꼭 종교적인 어떤 미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막는, 예를 들어서 뭐 이단 사이비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세계에서 통용되어지는 어떤 학식들, 학문들, 가치관,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저것이 바른 길이다, 많이 사람들 앞에 제시하고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결국 어디로 다 이제 수렴이 되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죄로부터의 구원, 이 진실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못하느냐의 싸움으로 다 귀결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전쟁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항상 중심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냥 역사적으로 평가하거나 사람들 평가할 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죠. 네, 그러나 우리가 뭐 다니엘서라든가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스가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상이라든가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셨던 그 세상의 권세들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런 세상의 권세에 세상 나라들의 뜨고 짐에 항상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가 싸우고 싸우는 그 교회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전을 받는 그래야 해서 진정한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속되어지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멈춰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너무 허황되게 느껴지십니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모든 종말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마찬가지죠. 전투하는 시기입니다. 영광의 교회, 하늘에서는 완성된 교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교회는 지상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진격하는 그 세력이 바로 참 교회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그걸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말씀 사역자나 하고 뭐 전도부원들이나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인식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시대 읽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들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전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상 그 싸움을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종말의 때가 미혹의 시대인가?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툼, 난리 소문이 있는 시기인가? 교회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기본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것처럼 신령한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역사 전면에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싸움은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동안 이 싸움이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이 싸움이 역사 위로 표면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가 고소당하고 있어요. 말씀에 따라 이제 진리를 전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로서 잘못되었다고 세상 법정이 고소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고소당합니다. 그것이 영상으로 남고 그것이 이제 퍼지는 순간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니면 형벌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도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따라서 그동안은 이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고 다분히 영적인 싸움이었으나 그것이 이제는 세상 역사의 그 이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실제로 어쩌면 피를 흘리고 또 잡혀가고 육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일이 있으면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쩌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싸움이 다분히 가라앉아 있을 때가 사실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의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 잘 안 하고 주의하지 않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주의하지 않으면 견디는 대로 나가지도 않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움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주의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논리로 일반 사람들의 논리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논리를 주의하지 않고 쉽게 수용하는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은혜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볼 때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시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여러분이 장년으로서 교회의 이제 중심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때 그 시기는 이제 보다 믿는 이 일이 어쩌면 세상의 저촉을 받고 그냥 세상의 단순한 비단이나 혹은 뭐 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심각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뭐까지 말씀하시냐면 가족이 가족을 해야 하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누가 고발하는가? 가족이 고발해요. 사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주님을 믿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 이슬람의 부모가 그 믿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를 그 회심한 자녀를 죽여도 무방한 그런 사회거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어쩌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통한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세상에서는 다 허용하고 세상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조장하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소하고 해를 가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읽으십시오. 이 시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이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셔야 됩니다. 견디시려면 일단 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왜 안 견뎌는가?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는 판단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읽지 않은 거죠. 이 시기가, 이 세대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별 해를 가하지 않고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할지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쩌면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었던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이지 내가 만약에 이 의식을 갖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또 요구 이런 것들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싸움을, 이 신령한 싸움을 지혜롭게 걸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할 일도 없고 견딜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임에서 보면 그냥 보면 이제 점점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적대적이 되고 이렇게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드는 것이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만 그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히 싸우도록 우리를 싸움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어요. 너 여기 안 싸우니? 너 왜 여기 가만히 있니? 너희의 이 분명한 그 유혹을 잘 깨닫지 못하니 한번 싸워봐라 하고 우리를 보다 분명한 싸움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던져졌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박해해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보는 말씀인데요. 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께서도 이제 홀로 되실 일이 남았습니다. 낮아진 그 신분으로서는 두렵고 괴로운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그 시대를 읽는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길은 결국 갈 일이 아니었죠. 피해야 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읽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생명을 잃는 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 일을 알리시면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러하니 너희도 그러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승리하였다. 이 승리는 고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싸움을 직시하시고 이 싸움을 늘 바라보시면서 싸우시면 때로는 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지는 것 같고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보장된 싸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증거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하시고 스스로 주의하시고 여러분에게 펼쳐질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인데 봤는데 당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저 중아 큰일 났다. 저 녹색 칠판이 당구대로 보인다. 어떡하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 운전하고 가면 뭐가 보일 것 같으세요? 운전하고 다니면? 교회가 보입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없어졌지? 저 상가에 있던 교회가 어디로 갔지? 한 번은 이제 카페라는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요. 카페만 보더라고요. 아, 저 카페 이쁘다. 아, 저 카페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와, 사람 많네. 부럽다. 여러분이 말씀에 정말 붙들려서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싸움을 가슴에 품고 싸워야지. 내가 이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전사지 싸워야지 하고 달려드시면, 그리고 싸우시고 견디시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과정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물러서서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그 형편 속으로 가서는 그냥 가만히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아무런 싸움을, 신령한 싸움을 싸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이 신령한 싸움에 부름받았으니 싸워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싸웁시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싸움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구역내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주위에 대화를 하고 하는 것들, 왜 이런 시간들이 있을까요? 각자 그 싸움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을까요?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하고 싸우지 않는 지체에게 다가가서 좀 독려하고 이런 부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도록 우리의 모임이 있는 것이고 만남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현장교회가 오늘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의 은혜의 자리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렀다.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가시는, 주의하여서 이 싸움을 발견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이 종말의 시기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만 주님의 부활 이후로 모든 시대가, 모든 역사가 다 전토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또 여전히 사단과 죄의 영향 가운데 붙들려 있는 세상과의 신령한 싸움이요, 복음을 사수하는 싸움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끝까지 고집하는 싸움이요, 그 빗대고 소금됨을 놓지 않는 그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싸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고통을 겪고 그 어려움이 매우 심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나 이 싸움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싸움을 정진하는, 견디고 인내하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맛보는, 구원을 이루는 현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 온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물질을 가지고 싸웁니다. 돈의 시대입니다. 경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과 속임수, 또 불법이 난무하여도 물질을 얻으면 이겼다 승리하였다 서로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세상의 정신임을, 사단의 유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유업을 누리는, 유업을 얻는, 우리의 소유로 삼는 지혜로운 자에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 그 자체를 얻기 위해서 늘 노력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을 만족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기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물질이 바로 그러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으신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가장 복되게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